자, 신명기 10장 1절부터 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이 올라 내게로 나오고 또 나무궤 하나를 만들라. 네가 깨트린 처음 판에 쓴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너는 그것을 그 궤에 넣어라 하시기로 내가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고 처음 것과 같은 돌판 둘을 다듬어 손에 들고 산에 오르매 여호와께서 그 총의 날에 산이 불 가운데서 너에게 이르신 십계명을 처음과 같이 그 판에 쓰시고 그것을 내게 주시기로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서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그 판을 내가 만든 궤에 넣었더니 지금까지 있느니라. 자, 오늘부터 우리가 신명기 10장 내용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앞에 나왔던 9장까지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서 은혜 받는지를 쭉 설명하시면서 그들이 얼마나 패역하고 목이 고든 백성인지 그게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 거두어들이시고 다시 기회를 허락하시죠. 그래서 이 지금 읽게 되는 10장은 죄를 짓고 심판 선포를 받고 속죄함을 받은 이후에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이 10장 안에 세부적으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몇 가지 종류의 은혜들이 나오는데 이 은혜들은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그런 은혜들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우리가 보면서 도대체 누가 은혜를 베푸시는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은혜를 베푸신다. 심판을 선포하셨던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은혜를 베푸신다. 또 누가 은혜를 받는가? 죄짓고 심판받아 마땅하지만 죄사함 받은 자들이 은혜를 받는다. 그럼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는가? 하나님이 예비하셨던 은혜를 베푸신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이 내용들을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10장 안에는 몇 종류의 은혜들이 나오는데 첫 번째, 우리가 오늘 보는 내용은 첫 번째고요. 내일은 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렇게 볼 겁니다. 이 모든 종류의 은혜들, 10장이 기록하고 있는 내용들은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다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은혜들을 베푸십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10장의 은혜들은 아, 나는 돈을 벌기를 원해 그랬더니만 돈을 주셨다든지 나는 건강 갖기를 원해 그래서 건강을 주셨다든지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모습으로 섬겨라 이런 모습으로 섬겨라 이렇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은혜를 베푸신 것들이에요. 얼핏 보면 뭐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싶을 수 있지만 우리가 늘 알고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귀한 은혜는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은혜입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또 하나님을 설령 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갈 수 없는 자들인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사람들, 예배드리는 자들,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을 저버렸던 자들이죠.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이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푸십니다. 자, 그러면 본문에서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섬길 수 있도록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가? 1절부터 5절까지 내용은 두 번에 걸친 단계를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모세가 순종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모세가 순종하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과 순종이 1절부터 3절에 나오는데요.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죠.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명령하십니다.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오고 또 나무궤 하나를 만들라. 그러니까 돌판 두 개를 처음처럼 만들어 오고 또 나무 궤를 만들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이 궤를 만들라고 하는 것은 새로 주어진 명령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2절에 보면 네가 깨트린 처음 판에 쓴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너는 그것을 그 궤에 넣어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보면 하나님 명령하시는 걸 보면 명령과 약속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내용을 잘 보시면 처음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갈 때와 똑같은 말씀을 명령하십니다. 똑같이 또 약속을 주세요. 우리가 얼핏 보면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굉장히 중요한 특징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이렇게 관계를 형성하다 보면 누군가가 말을 했는데 상대방이 그걸 안 들었어요. 그러면 관계가 악화가 되겠죠. 관계가 나빠지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관계가 깨진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실 때는 무언가 차이를 두어서 무언가 차별을 두어서 말씀하시는 게 합당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고 똑같이 하시는 거예요. 가령 이게 똑같은 경우는 아니지만 엄마랑 아들이 약속을 했습니다. 너 하루 종일 공부 열심히 하면 엄마가 돈 1,000원을 줄게. 약속을 했는데 애가 중간에 약속을 깨고 공부를 등한히 했어요. 그랬을 때 엄마가 다시 아들과 약속을 한다면 너 한번 약속 깼으니까 지난번엔 1,000원 준다고 했지만 이번에는 500원밖에 못 준다. 사실은 이렇게 하죠.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내가 너에게 은혜를 줄게 했는데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하면서 맹세를 깨버렸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네가 나한테 있다 유해? 네가 한번 약속을 깼지. 내가 너에게 은혜를 다시 주기는 하지만 지난번과 똑같은 은혜를 주긴 어렵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조금 삭감해서 지난번과는 좀 다른 은혜를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사실은 맞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토를 달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하는 내용도 지난번과 똑같습니다. 내가 두 돌판을 너에게 주겠다. 그리고 그 돌판 위에 지난번에 선포했던 하나님 말씀을 아무것도 바꾸지 않고 그대로 써줍니다. 또 방법도 똑같습니다. 지난번에도 하나님이 직접 두 돌판에 기록해 주셨는데 이번에도 내가 직접 기록해 주겠다.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면 그런 점에서 굉장히 감격스럽고 또 굉장히 감사한 내용의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여기에 대해서 모세가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순종합니다. 3절에 보면 하라는 그대로 하죠. 내가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고 처음 것과 같은 돌판돌을 다듬어 손에 들고 산에 올라갔다.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궤를 만들어서 아예 지상에 놓고 시내산 밑에다가 놓고 돌판을 들고서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얼핏 생각하면 이것도 뭐 당연한 거 아니야?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순종해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조금만 게으르면 돌판 바쁘게 깎아가지고 들고 올라가기도 시간이 없는 판이니까 그거 들고 올라간 다음에 하나님이 궤를 만들라고 하신 건 그 돌판 하나님이 써주시면 들고 내려와서 나중에 그 궤 만들지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모세 그렇게 안 합니다. 하나님이 만들라고 하신 건 다 그 자리에서 순종을 해서 궤를 만들어서 시내산 밑에다가 두고 그리고선 돌판만 들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돌판에 하나님이 써주시면 내려오자마자 궤에 넣을 수 있게끔 다 만반의 준비를 해놓고 올라갑니다. 자, 두 번째 단계가 4절과 5절에 나오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가 먼저 나옵니다.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총의 날에 산이 불 가운데서 너에게 이르신 십계명을 처음과 같이 그 판에 쓰시고 그것을 내게 주셨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똑같이 또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시내산에 처음 올라갔을 때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두 돌판에 율법의 말씀을 언약의 말씀을 새겨주시고 그것을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니까 두 번째로 모세가 다시 한 번 더 순종을 해요. 그 내용이 5절에 나오는데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서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그 판을 내가 만든 궤에 넣었더니 지금까지 있느니라. 그래서 이번에도 모세가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장 1절부터 5절까지는 굉장히 은혜스럽게 내용이 진행이 돼요. 하나님 말씀하시고 모세가 순종하고 하나님이 실행하시고 모세가 그대로 순종하는 그런 모습으로 내용들이 전개가 됩니다. 이 5절에서 모세가 순종했다는 내용 안에 한 가지가 생략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뭐 당연하게 여기지만 여러분 첫 번째로 두 돌판을 받았을 때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돌판을 받아서 내려왔죠. 내려왔더니 백성들이 어떻게 했나요? 우상 숭배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돌판을 다 깨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두 번째로 시내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왔을 때는 어떠했나요? 백성들의 반응은 안 나오죠. 모세는 당연히 순종했고 백성들은 어떻게 했는가? 이번에는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지 않고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참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백성들이 어찌 보면 몸이 근질근질했을지도 모릅니다. 지난번에도 모세가 40일 시내산에 있을 때 몸이 근질근질해서 우상 숭배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또 올라가 있는 동안에 우상 숭배 안 합니다. 그래서 백성들도 새로운 은혜를 받을 준비를 하는 그리고 그에 합당한 모습을 갖추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은혜를 주시고 백성들이 또 이것을 믿음으로 받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본문 내용과 관련해서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되는 또 전체적으로 바라봐야 되는 내용들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는 이 내용이 무엇을 담고 있는지를 잘 생각해야 되는데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거거든요.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가? 하나님이 베푸신 제일 중요한 첫 번째 은혜는 돌판을 주신 겁니다. 두 돌판이라고 하는 건 앞부분에서 계속 설명한 것처럼 언약의 돌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된다. 그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첫 번째 은혜입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래서 내가 너로부터 예배를 받고 섬김을 받을 것이고 내가 예배를 통하여 제사를 통하여 내가 너에게 준비한 은혜를 베풀 것이다. 이게 지금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죄를 지어서 심판받아야 됐던 사람들이 돌아왔을 때 제일 처음으로 주신 은혜는 그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이 은혜는 다시 한 번 더 주어진 은혜라는 점입니다.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제일 아름답고 훌륭한 모습, 좋은 모습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은혜 주시면 이스라엘이 믿음으로 순종으로 그걸 잘 받는 건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다 가서 쪽박 깨버리고 다 걷어차버리고 죄 지으러 가고 내가 특별히 너를 예배자로 세울게. 아, 나 예배 안 드려요. 그리고서는 딴 길로 다 가버렸다고요. 그런데 그들이 모세를 통해서 속죄함을 받았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게 그래서 첫 번째 베푸신 은혜가 아니라 두 번째 베푸신 은혜라고 하는 점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두 가지 더 보수적인 이 보충적인 질문을 할 수 있어요. 비록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만약 이스라엘이 이 상황에서도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준이 네 생각에는 어때? 약속을 처음 깼어. 근데 또 기회를 주셨어. 근데 또 약속을 또 깼어.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너 나가 이 자식아. 이러실까? 아니면 또 기회를 주실까?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기회를 또 주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이 약속을 잘 지키고 아니 또 깨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기회를 또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깨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시고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시고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십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부분은 원래 정상적인 모습은 한 번 은혜 주시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건데 불신앙으로 했을 때도 불구하고 죄 지었는데도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주셨잖아요. 이때부터는 전적으로 모든 결정이 하나님께 달려있어서 다시 기회를 주시는 걸 두 번 주실지 세 번 주실지 네 번 주실지 이건 하나님이 정하시는 겁니다. 내가 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나는 깨버렸잖아요. 난 이미 죄를 져버렸잖아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던 것처럼 한 번 말씀하시고 죄를 딱 한 번 지었을 때 다시는 기회가 없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 주시고 죄 지었는데 기회 또 주시고 기회를 또 주시고 사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수십 번도 더 기회를 주셨어요. 그러나 그건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한 번 더 기회를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건 우리가 요구하거나 우리가 정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안 주시겠다고 하면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주셔야만 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인 겁니다. 세 번째로 이건 구약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도대체 어떠한 은혜를 받는가? 이거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 태어나서 죄짓고 살다가 심판 선포를 다 받아서 지옥의 자녀로 태어난 자들, 마귀 자녀로 태어난 자들이거든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속죄해 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제일 처음으로 받게 되는 은혜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가 되고 이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는 제일 중요한 첫 번째 은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은혜를 받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받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속죄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은혜를 받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얼핏 보면 다 좋은 내용들 뿐이에요. 죄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시 한 번 더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까 참 귀하고 아름다운 좋은 말씀이죠. 불순종하고 죄 짓고 살아가는 우리 입장에서 놓고 보면 아 다시 기회가 있는가 보다. 이런 점에서 참 좋은 말씀인데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이 은혜를 다시 준다는 걸 생각할 때에 이게 항상 좋게만 하는 건 아니라는 점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한 번 더 기회와 은혜를 주시는 건 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부여받은 은혜, 다시 받은 은혜가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동시에 내가 죄 짓고 은혜를 박차버리고 또다시 기회를 받고 또다시 기회를 받으면 아무 손실이 없는가? 아니요. 가장 좋은 시기는 다 날아가는 겁니다. 상처와 흔적이 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야곱이 어려움이 있어도 처음부터 믿음으로 살았으면 좋은데 불신앙으로 살고 죄 짓고 아버지 속여먹고 형 속여먹고 바다나람에 가서 외삼촌 속여먹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결국 어떻게 되었느냐.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또 은혜를 주셔서 야곱을 세워주시긴 하지만 평생의 시간이 다 날아갔습니다. 그건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죄를 지으면서 허비했던 모든 것들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건 매우 귀하고 아름다운 일이지만 그 과정 속에서 내가 잃어버리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것도 동시에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 부르실 때 처음 부르시고 다시 부르시고 또 부르셔서 처음에 은혜 주시고 다시 부르시면서 더 큰 은혜 주시고 또 부르시면서 훨씬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처음에 은혜 받고 그 다음에 또 더 큰 은혜를 받고 그 다음에 더 큰 은혜를 받고 이게 가장 바람직하고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근데 그게 안 돼서 죄 짓고 똑같은 은혜 또 받고 죄 짓고 똑같은 은혜 또 받고 이렇게 되면 그건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도 아니고 우리에게도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은혜가 풍성하시고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장 아름답고 훌륭하게 살아가는 모습은 이처럼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받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더욱더 큰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것임을 잘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래서 나도 이 땅에서 가장 평안과 행복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불순종하지 않고 순종하고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어리석습니다. 그리하여 은혜를 받고 또 기회를 부여받음에도 주께서 허락하신 이 좋은 것들을 불순종과 죄를 저지르는 일에 교만함과 고집으로 사용해버릴 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지금 주님 앞에 다시 받은 은혜와 기회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잘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온 힘을 다하여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하나님이 맡겨주신 직분들을 잘 감당하는, 그리하여 주께서 예비하신 더 놀랍고 큰 은혜들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여 우리가 여러 삶의 부분들 속에서 여전히 죄악 가운데 불순종 가운데 또 주님이 주신 기회를 헛되이 사용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다면 잘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